뉴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17명 가운데 13명은 적어도 2023년까지는 지금의 제로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동안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물가 변동과 미국 등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단계적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7% 수축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내놓은 -6.5%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은 7.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실업률이 2023년에는 4%로 더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해도 미국의 해군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중국이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있지만 해군력에 있어서 중국은 결코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더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보유 함정을 355척 이상으로 늘리고 신형 유인무인 군 자산도 확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퓨처 포워드로 명명한 이 계획은 미국 함대가 고강도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오늘부터 19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1979년 미국과 타이완 단교 이후 국무부 관리로서는 41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크라크 차관이 19일에 열리는 리덩 후이 전 타이완 총통의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이 방문 기간에 차잉원 총통 등 타이완 정부 관리들을 만나서 양측의 경제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에이자 장관에 이어서 미국 정부가 또다시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는 것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타이완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타이완과의 모든 공식 접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핵심 기술을 매각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댄스 관계자는 오늘 중국 관련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틱톡 운영이나 기술 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또 틱톡 제안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주 틱톡 관련 제안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최대 지분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틱톡 중에 일부가 오라클에 팔리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어떤 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전 세계 각국에 공평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오늘 현재 2,99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는 약 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확진자 약 663만 명, 사망자 약 19만 7천 명으로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뉴스 박영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겨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격리입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로 인해 미국에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될 때부터 건강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전염병이 미 전역에 확산된 3월 이후 미국에서 노인성 치매로 숨진 환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13만 4천여 명으로 예년보다 1만 3천 명 이상 더 많았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조처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신적 자극, 특히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은 치매를 늦추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치매 환자들이 고립되면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흑인 여성들의 머리 손질과 미용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해 흑인 여성 최초의 대기업을 일으키고 자선사업가, 사회운동가로 활약했던 마담 CJ 워커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요일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3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5도에서 25도, 함흥 13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이 곁에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고 있는데요. What is lif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조선소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엔 보고서가 폭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언급했군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유엔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음 주에 무기 금수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면서 그런 제재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하나가 곧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란에 대한 이 무기 금수 조처가 오는 10월 18일에 끝이 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지난 2015년에 이란하고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에 따라 이날부로 무기 금수 조처가 풀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네, 미국이 지난 2018년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에 유엔이 과거에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들을 모두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무기 금수 조처 연장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요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요구를 두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을 포함해서 핵합의에 참여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 복원을 스냅백이라고 하죠?
네, 이란 핵합의에 따라서 유엔이 이란을 겨냥한 제재를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합의 참가국들이 이 제재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걸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스냅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네,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합의에 참여했던 다른 서방 나라들도 중국과 러시아와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는 정말 근거가 없는 건가요?
네, 미국은 근거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스냅백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 일부기 때문에 미국이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주장합니다. 이 결의안이 이란 핵합의를 인정했던 결의안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나갔어도 이 결의안을 근거로 해서 제재 복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이미 유엔에서 한 차례 거부된 상태죠.
네, 지난달에 미국이 안보리에 이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보리의 이사국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곧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어기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군요.
네, 미국 국무부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이란 문제 특별대표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이 대이란 무기 금수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그러면서 이 대이란 무기 금수를 막을 2차 제재 방안을 만들고 있고 곧 이걸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나간 뒤에 핵합의를 조금씩 무력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는 등 핵합의를 일부 무력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합의 당사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란 핵합의가 허용한 양이 10배에 달하는 우라늄을 이란이 농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신형 항공 모함이 점점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이죠.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6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지양난 조선소를 찍은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신형 항공모함 선체가 한창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작업 상황을 보면은 몇 달 뒤에 항모가 바다 위에 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죠?
항모 두 척이 있는데요. 작전 배치된 항모가 랴오닝함 또 산둥함입니다. 근데 이 장난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세 번째 항모가 중국이 처음으로 보유하는 현대적인 항모입니다.
현대적인 항모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첫 번째 항모 랴오닝함이 사실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둥함도 이 랴오닝함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항모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했고요. 또 각종 첨단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장비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네, 전자 사출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세 번째 항모에 전자 사출기가 탑재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출기라 그러면 이 활주로가 짧은 항모 갑판에서 이 무거운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서 올리는 장면을 말합니다.
전자기 사출기라면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주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증기를 이용했는데 이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이 전자 사출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국 해군도 최근에 배치했던 최신형 항모에 이 장비를 탑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이 전력을 대폭 증강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16일 랜드 연구소에서 퓨처 포워드, 미래를 향해란 이름이 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군력을 증강하겠다는 건가요?
네, 먼저 해군 함정을 현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겠다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어떤 함정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에스퍼 장관 설명을 들어보면요. 잠수함이나 무인 운항이 가능한 수상, 반잠수함정뿐만 아니라 규모가 조금 크기가 작은 수상함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인 비행기처럼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함정도 만들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개발 중인 시헌터 무인 잠수정은 길이가 40m 정도 되는데 한번 바다에 나가면 두 달 이상 적장수함을 수중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에스퍼 장관은 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함정에 탑재하는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해군력을 대거 확충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위협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죠?
네, 중국이 사실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분쟁에 대비해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해군 전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유엔인권이사회 UNHCR 산하의 실태조사 임무란 조직이 16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2014년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가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인권유린 범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자의적인 살해, 조직적인 고문, 실종, 그리고 폭력 등입니다. 보고서는 이 베네수엘라의 보안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습니다. 2018년에 치렀던 이 대선 결과를 야권이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또 경제마저 나락으로 떨어진 탓에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계속됐었는데요. 그 결과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퇴진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과도정부 구성을 요구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도 마두로 정권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베네수엘라 내 인권 유린 행위는 누가 지시한 건가요? 마두로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까?
네, 유엔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부 내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더러 명령도 내리고 관련 작전을 지휘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몇몇 고위 관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가 고립된 행위가 아니었고 구체적으로는 국가경찰이나 정보기관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나 정부 고위관리들 무긴과 지원 아래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자 45명의 이름을 보고서에 적시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폭력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베네수엘라에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사법기관이나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유엔 조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조사에 협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뭐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단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조사단이 관련 사건 223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앞서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유엔 조사가 미국이 이끌고 있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다음 달 중에 코로나 백신 보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가 앞서 공개했던 시점은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50일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선거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정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추락 사건을 조사한 하원 보고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보급 시점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6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전날 ABC 뉴스 타운홀 관담회에서도 몇 주 안에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실무 당국에서 예상하는 시점은 그보다 늦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우리는 백신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원하는 시점보다 훨씬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10월 어느 시점에 백신 보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발표가 나는 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10월 중순 이후나 약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예상하는 시점은 그보다 늦다고요?
네.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책임자인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같은 날 앞서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11월이나 12월께로 백신 접종 개시 시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이 수량과 대상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가장 필요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노약자들의 한정에서 1차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합니까?
네,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관련 작업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까지는 미국인들이 일상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레드필드 CDC 국장은 밝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 사는 대다수 일반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은 내년 중반이나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의 말이 다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레드필드 국장이 잘못 말한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에드필드 국장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실수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말했습니다. 이 부정확한 정보를 밝힌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드필드 국장이 무얼 말했는지 인식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덧붙였습니다.
CDC 국장이 해당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텐데 상원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혼선이 좀 있었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전화를 했을 때는 에드필드 국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상원에서 증언할 때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거나 부정확하게 언급했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레드필드 국장의 이 상원 증언과는 달리 다음 달에 백신 보급이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발표하는 대로 백신을 보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10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보건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사례가 종종 있었죠?
그렇습니다. 레드필드 CDC 국장 외에도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을 비롯한 보건기관의 책임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학계 출신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국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당국자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네, 마이클 카프터 보건후생부 공보담당 차관보입니다. 카프터 차관보는 2016년 당시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는 공격조가 온 나라에서 훈련되고 있다고 지난 13일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CDC 소속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까 모색하는 중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책임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한다는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며칠째 논란이 가열됐는데요. 이 카프터 차관보가 결국 15일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건강과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60일 동안 휴직에 돌입한다고 보건후생부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에 사이버 공격 징후가 없다고 정보 당국자들이 밝혔다고요?
네, 현재까지 유권자 등록 자료망을 비롯한 선거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보이지 않았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16일 밝혔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기반시설 안보국 주최 원격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내가 아는 한 11월 대선의 투개표 과정에 개입하려는 외국 정부의 시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FBI가 해당 사안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FBI가 미국 선거의 핵심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레이 국장은 말했는데요. 2016년 이후 마련한 사이버 공격 예방책들이 지금 효과를 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네, 2016년 당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사실이 큰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관여하는 집단이 해킹 공격 등을 벌인 것으로 미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이 대응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CISA를 이끄는 크리스토퍼 크래프트 국장은 오는 11월 대선이 현대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진행하는 건가요?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와 협력을 해서 선거에 관한 악성 사이버 활동 감지를 확대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선거 관련 전산망이 잘못될 경우에도 대비했는데요. 전국의 90% 이상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에 관한 문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러시아 등이 또다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 출신 해커들이 미국 대선 관련 인물과 기관들의 해킹을 시도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 조직 그리고 주마다 있는 지역 조직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들 정당의 선거 자문을 하는 인사들한테도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번에 정보 당국자들이 한 이야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MS가 지적했던 사안들은 각 정당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해킹 사례였고요. 이번에 정보 당국자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관리 체계가 안전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크래프트 CISA 국장은 11일 MS 보고서 공개 직후에도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무런 해킹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대선 캠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측은 MS 등과 협력해서 사이버 위협 대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측도 선거운동 초기부터 우리가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준비해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각심을 유지할 것이고 선거운동 관련 자산의 보안에 안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 추락 사건과 관련한 의회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해당 기종 추락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18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던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가 16일 최종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해당 사건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국 FAA에 의한 끔찍한 실수의 결정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측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실수나 기술적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번 보고서는 보잉사 기술자들에 의한 기술적인 결함에 더해 회사 측의 관리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결렬된 부분이 있었고 또 FAA의 관리 감독도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 소속 맥스 항공기가 추락해서 189명이 숨졌고요.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기가 추락해서 157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두 건의 추락 사고로 346명이 숨지는 대규모 참사가 초래된 겁니다.
사고 원인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알려졌죠?
네, 이 맥스 기종에 투입된 새로운 자동항법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였습니다. 비행기 기수가 높이 들려서 속도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이걸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하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어떤 점을 문제로 지적했나요?
이번 보고서도 역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자동 항법 장치를 설계하고 작동을 추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추락 방지를 위해서 속도를 올릴 때 이 정보를 전송하는 센서 한 개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FAA는 사고 이후에도 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해서 두 개의 센서의 정보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점이 지적받았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는 보잉사 측이 맥스 기종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FAA와 해당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들 그리고 해당 기종 조종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FAA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요?
네, 보잉사를 감독하고 해당 기종을 인가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또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디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개발을 막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한편 관련 입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보잉사 측은 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를 했다면서 잇따른 사고를 통해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통해 힘든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함을 개선한 737 맥스의 개정판은 대내외적으로 집중적인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공국 FAA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FAA는 성명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지적한 개선점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FAA의 조직, 과정,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안전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TV토론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 진영은 이들 TV토론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TV토론 9번째 시간으로 대선 후보 TV토론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에 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기간 부통령 후보들이 나오는 TV토론은 대통령 후보 TV토론보다 관심을 적게 받습니다.
Good evening from Longwood University in Farmville, Virginia, and welcome to the first and only vice presidential debate.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마이크 펜스 후보와 민주당 팀 케인 후보가 나온 부통령 TV 토론의 시청자 수는 3,7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6,600만 명이 시청한 이에 두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보다 44%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TV 토론과 과거 TV 토론의 진행 형식은 아주 다릅니다. 1960년부터 1988년까지는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사회자는 그저 토론을 진행하거나 규칙을 환기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토론회가 기자회견 같다는 지적과 질문하는 패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Good evening. I'm Ruth Heinerfeld of the League of Women Voters Education Fund.
거기에
Next
정당들이
Tuesday's
패널과
election day.
사회자 선정에 점점 더 관여하자 1976년과 1980년 그리고 1984년 TV 토론을 주관했던 미국 여성 유권자연맹이 토론의 주관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대선 후보 TV 토론을 주관하게 된 대통령 토론위원회 CPD는 1992년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두 번의 전통적인 패널 형식 토론 외에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공회당 방식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또 이에 부통령 TV 토론회에서는 사회자 한 명이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CPD는 사후 평가를 종합해 사회자 한명 진행 방식과 공회당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6년 두 번째 토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자 한 명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Good evening. I'm James Hogue, editor of the Chicago Sun-Times and moderator of this third of the historic debates of the
한편 TV 토론
1976
사회자는 단한 번을 빼고 모두 유명한 방송사 언론인들이 맡았습니다. 방송국 가운데 공영방송인 PBS가 16회로 가장 많은 TV 토론 사회자를 배출했습니다. 개인으로는 PBS의 고짐 레러 앵커가 12번으로 가장 많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 밖에 두번 이상 부통령 후보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의 사회를 본 사람은 CBS 방송의 밥 시퍼 앵커가 유일합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TV 토론 아홉 번째 시간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에 관해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아메리카의 노래입니다. 맨피스로 날아가 데이지 제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데이지 제인 함께 들어보시죠.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흑인 여성들의 머리 손질과 미용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해 흑인 여성 최초의 대기업을 일으키고 자선사업가, 사회운동가로 활약했던 마담 CJ 워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담 CJ 워커는 1867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세라 브래들러브였습니다. 세라의 부모들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세라의 언니와 네 오빠들도 노예였다가 1865년에 노예 해방선언에 따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가족 중 처음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녀는 세라가 처음이었습니다.
세라의 가족은 미시시피강 유역의 목화밭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세라도 5살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목화 따는 일을 했습니다. 세라는 또 백인들을 위해 빨래를 하는 어머니와 언니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세라는 빗물을 큰 나무통으로 퍼날라 빨래를 삶고 빨래판에 문질러 때를 뺐습니다.
세라는 일을 하느라 학교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세라가 정식 교육을 받아본 건 주일학교에서 3개월 동안 읽기, 쓰기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라가 7살 때 부모들이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세라는 10살 때 미시시피주 빅스버그라는 곳으로 가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세라는 불과 14살 때 모세스 맥 윌리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3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에게는 릴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2년 뒤 불의의 사고로 남편 맥 윌리엄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라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세라는 딸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라는 미조리주 센트루이스에 가면 빨래꾼 임금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옷을 빨았습니다. 하루 수입은 약 1달러, 요즘 가치로는 약 3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비듬에다 머리카락은 건조하고 잘 부러졌습니다. 머리 이곳저곳에서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이 아마도 중노동, 불결한 환경, 영양 부족, 약물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라는 이런저런 치료제를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라는 만약 내 머리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세라는 당시 모발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에 들어가 커미션을 받는 판매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제품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하고 빠진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는 약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옷을 빠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바셀린과 설파 등을 합성하고 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료를 섞은 약품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을 써보니 세라의 머리카락이 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고민하던 곱슬머리도 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라가 거기에다 무언가 자신만의 비법을 가미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라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일하던 회사에서는 세라가 회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라의 제품은 거의 100여 년 동안 일반에 널리 사용되던 물건들을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약물을 개발한 세라는 서부 지방인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미시시피강 주변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금방 살기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덴버에서는 우선 남의 집 부엌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모발 제품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친구들의 머리에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라는 적은 돈이지만 몽땅 털어 작업장을 만들고 개발한 약물을 병에 넣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1906년 덴버에서 신문사 광고 판매원 찰스 조셉 워커와 재혼했습니다. 그 후 세라의 정식 이름은 마담 CJ 워커가 됐습니다. 찰스는 세라의 사업 동반자이자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된 CJ 워커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담 워커는 자신을 미용사 겸 화장품 판매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방문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흑인 여성들의 머리 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우편 판매 업무를 맡겼습니다.
마담 워커는 사업이 번창하자 1908년 사업본부를 동부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로 옮겼습니다. 마담 워커는 피츠버그에서 미용문화학원을 설립했습니다. 흑인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던 마담 워커는 이 학원을 통해 워커 시스템이라는 판매원 훈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판매망을 구성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찾아와 훈련을 받은 여성들은 워커 에이전트로 불렸습니다.
마담 워커는 회사 본부를 다시 중부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로 옮기고 회사의 정식 명칭을 마담 CJ 워커 제조회사로 붙였습니다. 연구소와 공장이 있는 이곳에서 워커 회사는 더욱 집중적인 연구와 함께 많은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워커 에이전트들은 흰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로 된 유니폼을 입고 가정을 방문해 미용 지도를 하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어느 지역 흑인 사회에서나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마담 워커는 전국을 돌며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파나마, 쿠바 등 대부분 주민이 흑인인 카리브해 국가들도 방문했습니다. 마담 워커의 제품은 그런 곳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담 워커의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에이전트가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급속히 커졌습니다. 학원에 갈 수 없는 흑인 여성들은 통신 교육으로 워커의 제품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 바람에 판매하는 흑인 여성들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흑인 여성들이 마담 워커 제품을 판매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광고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담 워커는 자신이 이뤄놓은 사업에 큰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또 많은 흑인 여성들이 빨래터를 떠나 즐겁고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뿌듯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담 워커의 제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성직자들은 곱슬머리란 본래 하나님이 준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담 워커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적이 여성의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담 워커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데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흑인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담 워커는 전국 유생인종발전협회와 교회, 학교, 문화단체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흑인 예술가들과 작가들도 지원했습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막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담 CJ 워커는 1917년에 흑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가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흑인에 대한 폭도들의 공격을 금하는 연방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담 CJ 워커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나를 위해 또는 나만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마담 워커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쉬라고 권고했지만 마담 워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해인 1919년 5월 25일 신장기능 장애로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1세였습니다.
당시 마담 CJ 워커의 사업 규모는 에이전트 2만여 명, 회사의 판매고는 오늘날로 치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흑인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마담 CJ 워커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에서 총 수입의 3분의 2는 반드시 자선 사업에 쓰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네스북은 마담 워커가 미국 최초로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부를 쌓았지만 마담 워커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결코 망각하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용 제품으로 돈도 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도 앞장섰던 마담 CJ 워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5년 영화 Inside Out 통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섯 개의 주요 감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Joy, sadness, disgust, fear and anger. 기쁨, 슬픔, 넌더리,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바로 우리의 기분을 조종하는 그 감정들인데요. 부모님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춘기 소녀 라일리. 하지만 가족의 이사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전 동네 친구들이 그립기만 한 그녀의 머릿속 주요 감정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라일리의 이런 심정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 장면 함께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Put the foot down 들어보겠습니다.
School was great, all right?
What was that? I thought you said we were gonna act casual.
Riley, is everything okay?
Sir, she just rolled her eyes at us.
All right, make a show of force. I don't want to have to put the foot down.
No, not the foot.
Riley, I do not like this new attitude.
Put the foot down. Put one's foot down. 오늘의 표현입니다. Put one's foot down means to act firmly or to use authority to stop something from happening. 즉, 단호한, 결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 또는 권한을 사용해 어떤 일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발을 쾅 내려놓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상상을 보면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죠. I'm putting my foot down on this one.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단호한 입장이야. 결연해. I'm putting my foot down. Putting one's foot down. 라일리 머릿속의 주요 감정들은 그녀를 위해 바쁘게 일하며 그녀를 다시 웃게 해주려 노력하지만 그러던 찰나 기쁨과 슬픔은 본부 제어 장치를 이탈하고 이는 라일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기쁨과 슬픔은 과연 협력하여 본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I loved you in Fairy Dream Adventure Part 7. Okay, bye. I love you.
오늘의 표현, put the foot down. Put one's foot down. 한 번 더 들어볼게요.
School was great, all right?
What was that? I thought you said we were gonna act casual.
Riley, is everything okay?
Sir, she just rolled her eyes at us.
All right, make a show of force. I don't want to have to put the foot down.
No, not the foot.
Riley, I do not like this new attitude.
Put the foot down.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Put one's foot down.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